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이 워낙 암시가 많고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편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출애굽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이 되어서 제자들과 요한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 똑같은 고백을 듣자 요한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의미에서 독특합니다. 3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가 따르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맞죠? 내가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제가 강조 표시를 부탁드렸는데 이 자연스러운 연결은 무엇을 구합니다 하면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는데 이 질문에서 질문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게 드러납니다. 먼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한 물질적 요구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요한은 보다 본질적인 영혼의 갈망을 표현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물어봅니다. 너의 존재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예수께서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으로 답합니다. 어디 계시오니까. 이 문장은 랍비 문화를 이해해야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 문화는 그냥 단순히 글을 배우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랍비와 함께 거하면서 선생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면서 그의 삶을 모방하고 그의 삶의 형태, 신앙의 형태를 따라가면서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너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두 사람은 무엇이라 얘기한 거죠? 예수님, 선생님, 내가 당신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막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자가 두 사람이 원하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보라 라고 와서 그와 함께 거하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죠? 안드레였습니다.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의도적으로 서술이 맞지 않은 질문들의 연속을 통해 요한복음 저자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먼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바라고 있습니까? 늘상 예수님께 우리는 구하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잊어버리는 건 우리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되는 것은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데려오죠. 이렇게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라는 의미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고 개바는 아람어입니다. 사실 개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뜻입니다. 개바, 베드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바위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지어집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 가운데서 비교적 후대에 작성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은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를 사도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아,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순간 바로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들려졌던 베드로의 모습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들, 바보 같았던 모습들, 실수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들을 거쳐서 누가 되었죠?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의 모습까지 기억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별명을 지어주시죠. 너는 이제 개바다. 예수님께서 끝끝내 이 시몬을 이끌어 당기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그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 가시며 결국 어떤 모습까지 이르게 하시냐면 베드로의 모습, 사도의 베드로의 모습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은 신자의 삶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이 우리를 제자된 그 최종 자리 베드로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제자는 그때까지 양육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이 시몬 같은 낮은 위치에 있든지 부족한 위치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개바야, 베드로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야. 그리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끝끝내 우리는 그 모습이 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제자가 되는 그룹은 빌립과 나다니엘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를 때 43절에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반복되는 걸 혹시 느끼셨나요? 먼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나오고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29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9절에 이튿날, 35절에 또 이튿날, 43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연상되시나요? 제가 함께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창조의 과정을 서술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기억해 보시죠. 창세기 1장 1절 창조가 될 때 며칠 동안 이 세상이 창조되었죠? 6일 동안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후에 세례 요한을 만난 그 지점을 첫째 날이라고 본다면 첫째 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사흘, 이틀. 그래서 총 6일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등장하는 본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제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창세기의 그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제 메시아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로 등장한다.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를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심으로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제자들이 이제 빌립과 나다니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아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이제 자신의 친구인 나다니엘에게 갑니다. 나다니엘,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나다니엘 왔어, 드디어 그분이야 라고 했는데 나다니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다니엘이 45절, 46절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리적 배경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고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곳에는 마땅한 율법 교사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나사렛에서 뭐 배울 것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 선한 것을 교육받을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대치동, 목동 하면 바로 뭐가 떠오르시죠? 학원이 떠오르시죠. 대치동 출신이야 라고 하면 아, 뭐 학원 많이 나왔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디 이상한 동네, 저희 전주에서 제가 살 때 평화동 이쪽에서 살았거든요. 이름도 어색하시죠. 여기서 나왔다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라고 하는데 이제 빌립에게 이끌려서 갑니다. 나다니엘이 오자 예수님이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인데 뭔가 훅훅 툭툭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자마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되는 유대적 배경과 상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먼저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무엇이라고 묘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다니엘이 그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고요.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린 이 나다니엘이 어디에 앉아있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신 거죠?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행위는 율법을 묵상하고 있다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미시나나 탈무드에서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이렇게 그늘이 많고 좀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더운 날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비교적 은밀한 장소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면은 나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이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왔다라고 말할 때 나사렛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라고 말한 선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다니엘아, 너가 율법을 묵상했던 그 자리, 그 무화과 나무 자리에서 너는 무엇을 묵상했느냐? 모세와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메시아를 이야기했다. 메시아가 올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앉아 있는다고 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왔을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 질문이니까 나다니엘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통찰력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다니엘에게도 베드로처럼 제자가 누릴 수 있는 복, 그 도달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5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예수께서는 나다니엘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에게 더 큰 계시를 보여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또 여기서도 요한이 인용하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야곱의 이미지입니다. 야곱 이름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됐던 그 자가 그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였을 때 베델에서 자고 있을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따라서 너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제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 나다니엘이 무엇을 보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바로 누구시죠?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나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역사와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정리하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재창조의 과정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가 무엇이냐면 제자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요한은 설명합니다. 먼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제자는 누구시죠? 누구죠? 존재의 갈망의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니엘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 나다니엘의 깊은 내면의 고민들,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그것들에 맞추어 부르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라고 초청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제자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를 여전히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감이 없을 때는 나는 누구의 제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 제목 6대 담임목사 청빙과 성교의 일정과 또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